마태복음 5장 4절 제목은 애통하는 자의 복.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우리 현대인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고 우리 인간 스스로는 행복을 찾을 길이 없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평안함이 없고 두렵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숨어서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님은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의 마음에 평강을 주겠다. 너희가 그토록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일에 대하여 내가 문제의 해결을 주겠다.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위로의 선물을 주겠다. 너희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나에게 가지고 와서 내 앞에 내려놓고 그 대신 내가 너희에게 메어주는 행복의 멍에를 메어라. 그러면서 우리의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 이 초대를 받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 심령의 가난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심령의 가난함은 영적인 파산, 영적으로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고 자랑할 것이 있었다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려고 기도를 했을 터인데 내 자신을 되돌아보니 가진 것이 내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 죄의 행동, 남을 속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악한 행동을 한 죄악뿐입니다.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죄인됨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우리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심령의 가난함을 깨달은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팔복음은 제일 낮은 단계에서부터 제일 높은 단계까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쇠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은 그 다음에 애통함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의 주님은 애통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애통함의 복을 애통을 잘함으로 회개를 잘함으로 용서를 받고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이 팔복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 신앙의 단계를 설명해 주어요. 이제 우리는 이 팔복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겸손하게 주님 앞에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애통하다라는 것은 개인의 죄에 대한 개인적인 슬픔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 가려고 했더니 내 안에 가진 것이 죄악뿐이었습니다. 나의 죄인됨, 심령의 가난함을 깨달았습니다. 오 주님, 제가 주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은 내가, 정말 사람들이 알면 부끄러워서 정말 숨을 수밖에 없는 내가 감히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얻은 자에게 우리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애통함이에요. 이제 심령의 가난함을 깨달은 사람은, 나의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의 죄에 대하여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뉘우칩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이 헬라어에서 슬픔을 나타나는데 쓰이는 단어 애통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홉 개가 쓰여져 있는데 그 아홉 개 가운데에서 가장 극심한 슬픔, 예를 들면 야곱이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었던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어려서부터 채색옷을 입히고 귀히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면서 거짓말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피 묻은 옷을 갖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주었을 때 아버지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요셉이 짐승에게 갈기갈기 찢겼다고 피 묻은 옷을 보았을 때 이 야곱이 가슴을 치면서 애통했습니다. 그때의 애통함,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 여러분의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슬픔, 그 슬픔이 여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 애통할 때 이렇게 극심한 슬픔으로 애통하며 슬퍼한다는 것은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우리 함부로 죄를 지으면 안 되고요. 또 그 죄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불의 형벌을 받는다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는 철저하게 해결해야 되고 그만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가슴 아파하고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 문제를 해결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위로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는 그 애통의 고통은 마치 뼈가 부스러지고 뼈가 녹아지는 그와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숨겼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두렵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그가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숨기고 은밀하게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려고 할 때 그 뼈가 흔들리고 뼈가 쇠하여지고 주님의 손이 양심을 계속 찌릅니다. 내 진액이 빠져서 인생에 의미도 없어지고 육신에 병도 들고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하는 일마다. 이런 사람은요, 하는 일마다 자꾸 우환이 닥쳐옵니다. 자녀들에게 사건이 일어나고 집안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많은 어려움이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숨기고 애통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 고백하지 아니할 때, 그런 사람에게는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집안이 어렵습니다. 자녀들의 장래가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은 애통하라, 너희의 죄를 철저하게 가슴을 치며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으로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 여러분이나 저나 과거에 어떤 지었던 죄를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왜 그때 이런 죄를 지었던가, 참으로 나의 나약함, 나의 그 허약함, 왜 나는 이렇게 의지가 없는가?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애통해야 할 때에 위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몰래 범하고 나서 그 안에 그 밧세바가 아이를 임신하니까 이제 죄가 들통날까봐 또 음모를 꾸며서 그의 남편을 저 전쟁터 앞에 나가서 죽게 하고, 그리고 밧세바가 아이를 낳기 전에 얼른 자기 집으로 들여서 후궁으로 맞아들여가지고 마치 정상적으로 자기와의 관계에서 아기가 나는 것처럼, 그리고 다 감추었습니다. 다 숨겼습니다. 그때에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는 그렇게 고통 속에 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나가서 그의 죄를 조목조목 다 따졌을 때, 네가 이런 죄를 짓고도 용서받을 줄로 아느냐 라고 죄를 생각나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이 다윗은 철저히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고통하며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에 그가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가 시편 6편 6절로 7절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애통함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 무서운 죄를 짓고 그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깨닫게 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애통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 침상을 눈물로 띄웁니다. 내 요를 눈물로 적시나이다. 내 베개가 눈물로 적시었습니다. 죄에 대한 정말 완전한 그 애통이 바로 이 눈물로 베개를 적실 정도로, 담요를 적실 정도로, 침상을 적실 정도로 자기의 죄를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애통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죄에 대하여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할 때 우리 주님은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마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이 많으신가, 이것을 표현할 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동쪽과 서쪽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서로 반대쪽으로 쭉 간다면 영원히 가도 만나지 못합니다. 또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수직으로 계속 영원히 가보십시오.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완전하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먹물같이 검을지라도 애통하는 자에게, 자기의 가슴을 치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에게, 이 다윗처럼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실 정도로, 죄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자기의 죄를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질 정도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완전하게 용서해 주신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의 생각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요, 이 얼마 전에 그 제주도에서 민박 숙박업을 경영하던 사람의 그 지배인이 그 집에 홀로 여행 온 여성을, 2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가 반항하니까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외진 곳에 숨겨두었다가 발각이 되어가지고 이 남자가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평택의 어떤 모텔에서 자살했습니다. 왜 자살했습니까? 그의 양심이 그 죄를 짓고요, 그 죄를 해결함 받지 못할 때 밀려옵니다. 그 양심에게 질책합니다. 그리고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 사람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의 죄 용서의 개념은 그 사람처럼 자살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10배, 100배의 더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보아들 벌을 정당하게 받고 그리고 주님께 나와 자기의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음성을 듣고 주의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망나니의 삶을 살았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외통하고 용서해달라고 예수의 보혈로 간절히 구할 때 우리의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때의 개념입니다.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법정에서 얼마나 그 많은 그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전직 대통령도 지금 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그와 함께했던 그 뭐 여인도 그렇고 또 관리들 또 재벌 총수들 재벌 총수들이 뭐가 부족함이 없어요? 제발 그 죄목에서 벗어나기만 하면은 그냥 자기 기업에 가서 막 크게 일을 할 텐데 이 죄목에 딱 걸려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네 죄가 가리워졌다. 네 죄가 용서 안 받았다. 너는 무죄다. 나가라. 이거죠. 그런데 세상의 법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 다 까발려야 되고 그에 대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되고 그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고 진역을 살게 해야 되고 그에 대한 벌금을 다 물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떨립니다.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죄 용서는 세상의 죄 용서와는 다릅니다.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다 사하여 주시고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죄가 사하여졌다, 죄가 가리워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편 51편 1절로 3절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해한 사람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잘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다윗처럼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남의 아내를 강간하고 그거 발각될까봐 남편 죽이고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보혈, 이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믿음으로 내 죄가 씻겨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예수의 피의 효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우슬초는 제사드릴 때에 정결한 물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 제사드리는 도구들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그 정결한 물이 닿을 때마다 그 모든 그 물건들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흠없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슬초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심령에 나의 영혼에 임한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의 영혼에 임할 때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다 사함받고 씻겨지게 된다. 흰 눈과 같이 되고 흰 양털과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은 또 고백하기를 51편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심령에, 나의 영혼에, 나의 전인격에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시고 과거의 모든 행적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물리쳐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해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다윗은 믿습니다. 확신을 갖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애통함이에요. 심령의 가난함으로 자기의 죄악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마치 나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 아들이 죽은 것처럼 극심한 슬픔으로, 내 사랑하는 남편이 죽은 것처럼,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것처럼 처절한 슬픔으로 나의 죄에 대하여 애통할 때에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여러분의 영혼의 심령의 전격이 임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여지고 흰 눈과 같이 흰 양털과 같이 씻겨지고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죄가 다 가리워진다. 그리고 그 가리워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고 성령에 충만한 존재가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은 내게서 성령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철저하게 죄의 문제 해결하고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이 내 영혼에 뿌려진 것을 믿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정결케 되어지고 흰 눈과 같이 되고 흰 양털과 같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때때로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아픈 가슴을 가지고 주님께 와서 심각하게 주님 또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예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확신을 가져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지었지만 그는 베개가 적실 정도로, 담요를 적실 정도로, 침상을 눈물로 띄울 정도로 고통의 눈물, 애통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32편 1절로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다 가려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그 죄를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간절히 회개하고 그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죄가 가려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죄인이었던 그 다윗도 애통함으로 그 죄가 사함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고 자기는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고 교의를 와해시키는데 악한 일을 했던 그 살인마와 같은 죄를 저질렀던 그 사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던 그 사람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입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우리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가 다 사하여진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자기의 죄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무슨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애통하다라는 의미가 첫째로는 자기 죄에 대한 애통이지만 또 그러한 애통뿐만 아니라 연약함으로 인한 애통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어도 애통을 할 수 있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서도 애통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에 처함으로 말미암아 애통해하며 마음 아파하며 가슴 아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의기소침되고 그리고 위축당하고 그렇게 삶의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주께 나아가서 마음을 토로하고 슬퍼하고 주님의 위로를 바라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어떠한 위로입니까? 여기 위로하다라는 위로함의 명사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칼레오. 파라에는 파라는 옆으로라는 말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자녀의 문제로 내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옆으로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 옆에 서서 여러분에게 애통의 마음을 계속 일으켜 세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불로써 여러분의 심령의 약함을 태우고 죄악을 태우고 여러분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구하심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도가 간구가 나오게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고 문제의 해결을 받습니다. 첫째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는 완전한 죄사함의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당신 죄 없어 한다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삼성의 재벌 그분이 당신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어, 당신 죄 사함 받았어 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정말 괴롭게 만듭니다. 막 그 전 정권 밑에서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지식인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의 가족은 또 얼마나 힘들고 정말 불쌍하죠.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위로를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너의 죄가 다 사해졌다. 사실 그들보다 더 무서운 죄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예수님이 최후의 순간에 백보자 심판을 벌일 때 심판장으로서 흰 옷을 입고 크고 긴 보좌에 앉아서 흰 옷을 입고 심판할 때 모든 인류가 살아나서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저기 밑에 유황불이 보일 때 지옥불이 떨어질 때 믿지 않는 자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마다 다 그 유황불로 던져지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주님이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내 죄가 가리워졌느니라, 나의 의로움의 옷을 입고 나의 사랑하는 나의 신부여 나와 함께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자. 이 위로, 이게 성령의 위로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의 애통함으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시고 너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 눈과 같이 되었고 너의 먹물같이 검은 죄가 흰 양털과 같이 하얗게 되었다. 이제 no question, 너에게는 죄가 없다. 너의 죄는 다 가리워졌다. 예수님의 의로움의 옷을 입고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죄사함의 위로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보같이 죄를 짓고 막 죄책감 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그 좋지 않은 일들이 막 집안에 우한 풍파가 생기면서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처절하게 눈물로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왜 나는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내 영혼을 씻어 주옵소서. 철저히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의 위로, 죄사함의 위로가 임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다 가리워집니다. 그 다음에 어떤 또 위로가 있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를 보면 첫 번째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애통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면 사랑이, 내 마음이 사랑이 싹 터요. 하, 내 죄가 사함받았구나.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져요.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첫사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말소리만 들어도, 그 얼굴 보기만 해도 가슴이 떨렸던 그 사랑의 기쁨, 성령이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심령을 채워주시면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일이 평탄하고 형통합니다. 평화, 화평,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러한 영혼에게 오래 참음의 아름다운 마음이 생깁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부드러워지고 절제,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삼가는 이 아름다운 성령의 아홉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위로를 받을 때 이 성령의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신앙의 ABC, 심령의 가난함을 항상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자랑하지 마십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해하며 나의 죄를 적극적으로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믿음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애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리시고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살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비난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참으로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주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내 삶에서 작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철저히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로 나의 죄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나도 죄인이에요. 50보 100보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수니라.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았다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 뭐 돈 주고 뭘 산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절하게 나의 죄인됨을 항상 깨닫고 그리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내 심령의 내 영혼에 쏟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고 그 대신 성령이 주시는 죄사함의 위로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의 심령에 채워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다 풍성히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